예, 잠깐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오셔서 우리가 바른 말씀 배우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까지 그 보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받는 이 심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권오 형제가 왔네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심판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윌리엄 에반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도 정해져 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심판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수없이 많은 그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그 심판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아담에게 이제 이 죽음을 맛보게 하는 그런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브가 범죄했을 때는 또 이브는 평생 남편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됐고, 산고의 고통을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이브가 아이를 낳는 게 심판이 아니라 그 산고의 고통이 큰 거,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맨 처음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심판이라면은 그러면 원래부터 아이를 안 낳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산고의 고통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땅에서 늘어났을 때 많은 범죄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동성애도 있었고 많은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또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 심판의 내용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또 특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을 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죽는 자들을 또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고 지옥에서 또 그리고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심판의 어떤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참 많은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판과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이 굉장히 많은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공의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잘못된 것들, 이런 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것이 훼손당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또 잘못을 범해도 심판이 없다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무엇이 공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심판이 등장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제 성도들이 받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전체적인 성경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을 그냥 그 공의에 따라서 무조건 마구잡이로 그냥 심판만 하시는 그런 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많은 심판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 또 심판을 이렇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이 심판이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우리 인간들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가 잘 아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 이 죄에 대한 진노가 쏟아진 곳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려지고 또 그것을 인해서 십자가가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심판, 이 십자가는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에게 쏟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신 예수님께 쏟아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 일이, 성경에 보면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무작정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엄한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이 심판을 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경계를 정해서 요거 딱 지켜 아니면 너 죽어. 이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이게 율법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만 가지고 우리를 그냥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냥 심판에 넘겨서 그냥 우리를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율법이나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다는,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심판의 개념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들은 죽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심판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는데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여러 가지의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 또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대략 한 일곱 가지 정도의 이제 이 구분적으로 구분했을 때 심판에 관한 일곱 가지의 어떤 구분을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죄인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심판,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이제 제거하신 그 심판의 장소인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아들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자신들에게 내리는 심판, 이것이 아들들의 심판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종으로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받는 심판인데 그것은 이제 보상과 손실이 따르는 심판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흰 왕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불못으로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 이것이 바로 흰 왕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심판이 이 흰 왕자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또 다섯 번째로 민족들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것은 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유대인들이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듯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까지 거역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야곱의 야곱의 환난 이제 야곱의 고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70일의 마지막 그 마지막 때에 이제 7년 동안 있을 그 대환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대환란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위에 내려지는 그 심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심판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천사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 왕자 심판에서 있게 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뭐 심판을 하나하나 다 공부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과 관련된 심판 이 세 가지를 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신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은 이제 바로 일곱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래서 죄인들로서 받는 심판, 또 아들로서 받는 심판, 그리고 종으로서 받는 심판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심판, 죄인들로서 또 아들로서 종으로서 받는 이 세 가지 심판은 서로 다른 때에 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각 심판의 때와 성격 그리고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심판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또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삶의 질이 이제 결정되는 것 그것이 이 세 가지 심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심판 가운데서 이 죄인들로서 받는 심판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죄인들로서 받는 심판,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죠. 예, 안타깝게도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죄질 때마다 늘 이 탄식하는 게 뭡니까? 아담이 범죄만 안 했어도. 그게 이제 늘 우리가 탄식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간에 아담 우리의 이 믿음의 우리의 이제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인간에게 이 죄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려진 것은 맞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죽는 아담의 생명이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되는 생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즉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이제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이제 아담에게 입혀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아담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쳐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옳다는 거 이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지만 그러나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스스로 짓는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이 범죄한 인간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 지은 죄에 대한 그 심판 그것을 당연히 심판하셔야만 하셨는데 그 심판을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지우신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심판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과거와 이후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의 집행이 대속자 위에 임했으며 집행되었습니다. 죄인들 대신 형을 받아 처형된 분이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침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이제 면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의 31절 32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심판이 그냥 예수님이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그냥 단순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예,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심판, 예, 이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머무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이 심판, 이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심판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심판받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받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것에 대한 그 관주 필그림 그 스터디 바이블의 그 관주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해 헌물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 화해란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오는 긍휼의 자리를 번역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 화해 헌물과 긍휼의 자리가 같은 단어에서 같은 단어를 번역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긍휼의 자리, 화해 헌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으로 우리가 다시 또 돌아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이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가져가느냐면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하는 언약궤 위에 이제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바로 피가 뿌려질 때 이것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이 심판의 자리이고 또 심판의 자리이면서도 또 그 언약궤를 덮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긍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어떤 심판이 있었다, 누군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가 바로 심판의 보좌이고 그 피는 누군가가 심판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가 긍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믿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처소가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5절과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말하는 화해 헌물과 긍휼의 자리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그분에게 내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한 심판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받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자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려진 모든 심판은 이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했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했고, 우리가 죽어야만 했고, 우리가 지옥에 지옥불에 가야 했고, 우리가 영원토록 형벌 받아야만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의를 얻게 된 것,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된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해물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한 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 있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이제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혼 위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들을 지옥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니까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으셨다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무죄한 혼이 지옥에 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들이 주님께 전가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주님의 의가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의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전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심판받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는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주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향한 그 심판,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연관이 있는데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 즉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이미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해 있습니다. 만약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바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 있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구원받지 않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둔 채로 죽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는 이 죄를 향해서 영원토록 진노하시는 것.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는 고통,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참 이 무서운 것이냐. 우리는 이 죄인들이 받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을 때 우리는 이제 지옥에 가죠. 지옥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이 흰 왕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둘째 사망에서는 영원토록 불못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많은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는 상관없다,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좀 선을 행하거나 어떤 황금률을 지킴으로써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갈보리에서 행해진 심판의 결과에 복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우리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냐,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내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말씀도 있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느냐, 얼마나 분노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는 이것은 너무나 큰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에게 이 쏟아져야 되는 이 진노를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 자신이신 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죄에 대한 이 진노가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사실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를 그냥 이런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사람이 없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사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뤄놓았으니까 이것을 너희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라.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지 우리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좀 만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선행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내용을 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들들로서의 심판, 아들들의 심판과 종으로서의 심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인들로서 받는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참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임을 우리가 참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참 이 진노를 우리 인간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심으로 참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과 저주와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게 하시고 누구라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노가 참 우리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게 하신 것, 참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 가운데 혹시라도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참 우리가 단순히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